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은 활짝 열고 집중하여서 옥토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우리 심령 속에 새기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날짜와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일 날짜와 이때부터 시작된 35년간의 일제강점기 시기입니다. 참고로 아직도 을사보호조약이니 한일합방인 이런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1905년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겼던 조약은 을사보호조약이 아니라 을사늑약입니다. 을사보호조약이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조약이라는 것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을사보호조약이 아니라 억눌러서 강제로 이루어진 조약이다. 이런 뜻의 을사늑약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1910년 이루어진 한일합방조약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합방이란 용어는 두 개의 나라가 합쳐졌다는 뜻인데 우리나라와 일본이 합쳐진 게 아니라 일본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강제로 빼앗은 거죠. 그래서 한일합방이란 용어는 틀린 거예요. 나라의 수치라는 의미의 경술국치조약이나 혹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억지로 흡수했다 이런 의미의 한국병합늑약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게 맞는 겁니다. 아무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일과 이때부터 시작된 35년간의 일제강점기를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정확히 말해서 34년 11개월 14일 동안 지속된 일제강점기는 다음과 같은 세 시기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시기는 무단통치기로서 1910년부터 1919년까지인데 이 시기에 일본은 우리나라의 토지와 자원을 빼앗아갔습니다. 두 번째 시기는 문화통치기 혹은 민족분열통치기로서 1919년부터 1931년까지인데 이 시기에 일본은 우리나라의 쌀을 빼앗아가고 또 자본과 회사와 많은 공장을 빼앗아갔습니다. 세 번째 시기는 민족 말살기로서 1931년부터 1945년까지인데 이 시기에 일본은 창씨개명과 일본어 강제 사용을 통해서 우리의 어를 또 우리의 말을 빼앗으려고 시도했고 소위 정신대와 강제징용을 통해서 우리나라 백성들을 빼앗아 갔는데요. 자, 그런데 일본이 일제 강점기 동안 우리의 많은 것을 빼앗아 간 것이 사실이지만 냉정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의 것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긴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가 약하고 힘이 없어서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것이, 우리가 힘이 없어서 수많은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일본에 빼앗긴 겁니다. 빼앗기면 안 되는데, 빼앗기지 말고 지켜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광복 73주년, 올해로 광복 73주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것을 빼앗기지 말아야겠다는 다짐,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다시는 빼앗기지 말고 잘 지켜야겠다는 다짐을 해야만 합니다. 설교 서두에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빼앗기지 말고 잘 지켜야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 주간에 광복 73주년을 보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가 빼앗기지 말고 잘 지켜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오늘 본문인 호세아 4장 11절로 19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하고 빼앗긴 것들이 무엇인지 빼앗긴 그것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그 일제 강점기에 우리가 일본에 빼앗긴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하고 빼앗긴 것들이 무엇인지 열거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빼앗기면 안 된다고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호세아 4장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빼앗기지 말고 잘 지켜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1절로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지켜야 할 첫 번째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인데요. 저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안타깝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을 빼앗겼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빼앗겼다, 마음을 빼앗는다는 이 표현의 정확한 의미는 수치로 말하자면 전체가 100이에요. 전체 100 중에서 일부인 20이나 30 정도를 빼앗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체 100 중에서 그 전부인, 그 전체인 100 다, 전부 다 빼앗겼다는 그러한 뜻이. 쉽게 말해, 저기 보면 저 왼쪽에 하얀 동그라미가 있어요. 저 하얀 동그라미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음을 빼앗긴다, 마음을 빼앗겼다 이 표현, 저렇게 하얀 동그라미가 오른쪽 위에 있는 동그라미처럼 일부만 검게 변해버리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오른쪽 아래에 있는 동그라미처럼 어떻게 됐어요? 동그라미 전체가 하얀색에서 검은색으로, 완전히 검은색으로 변해버리는 거, 저걸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호세아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과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에다 그들의 마음 전부를 완전히 빼앗겨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은 싹 다 사라져버리고 음행과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가득 차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될까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음란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에 취해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지 않겠어? 예.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음란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 당연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날마다 술에 취해서 술독에 빠져서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것 역시 뭐 당연한 거예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과 포도주에 대한 그들의 마음 전부를 빼앗겨 버렸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음행하면 안 된다? 1번. 그 다음 2번. 술 취하면 안 된다? 2번. 끝. 단순히 이렇게 적용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과 포도주에다 그들의 마음 전부를 완전히 빼앗겼다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는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것들은 어떠한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또 하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것들에 대하여 영적으로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저기 화면 왼쪽에 있는 거 책입니다. 책 사진인데 그 보이십니까?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라는 책이에요. 저 책은 저 오른쪽에 있는 그 바실레아 슐링크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굉장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하세요. 그 바실레아 슐링크 저 분을 보고 뭐 카톨릭 수녀 아닌가? 전혀 아니고요. 예. 저분은 독일 개신교 교단인 루터교 루터란 루터교 소속으로서 기독교 마리아 자매회라는 개신교 영성 공동체를 창립한 분인데 저 바실레아 슐링크가 창립한 기독교 마리아 자매회는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경건한 삶을 추구했던 중세의 수도자들, 중세의 수도사들 그들의 삶의 모습을 오늘날 가장 올바로 따라가고 있는 그런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실레아 슐링크 저분이 지은 여러 권의 저서들이 있는데 그 저서들은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뛰어난 영적 감화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그 저분이 지은 저서 중에서 저기 있는 책,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라는 저 책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중상과 험담, 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근거 없이 비난하고 헐뜯는 내 교만의 잣대에서 비롯된 중상과 험담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외식, 남들 앞에서는 깊은 신앙심을 가진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면서도 정작 머리와 말로만 신앙생활을 할 뿐이지 손과 발을 가지고 행함을 통해서 신앙을 실천하지 못하는 외식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한 인생을 내가 끌고 가려는 모습,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가진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나 혼자 다 끌어안고서 날마다 한숨 쉬며 괴로워하는 근심과 걱정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냥 그저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 너무 열심히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냥 대충 예수 믿고 대충 교회 가고 남이야 성경을 열심히 읽든 말든 남이야 뜨겁게 기도하며 부르짖든 말든 나는 그저 대충 믿음 생활하고 그렇게 살란다. 예, 이와 같은 무관심이라는 모습이 있는데요. 지금 보신 이러한 것들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영적인 독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학자들이 설명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갔던 저와 같은 영적인 독소들에 대해서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깝다 없어. 내가 몇 년을 교회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예수를 믿어왔는데, 저런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겨? 절대 걱정 없어. 끄떡 없어. 이런 식으로 자신감을 넘어선 자만심을 가지게 되면 부지불식간에 저와 같은 영적인 독소들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가게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요즘처럼 이렇게 더울 때는요, 더위를 쫓기 위해서 뭐 가족끼리 친구끼리 모여서 무서운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서운 드라마를 보면서 더위를 쫓는 일명 남양피서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이 남양피서 중에 전설의 고향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실 거예요. 몇 년 전에도 TV에서 방영을 하던데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3학년 때인가요? 그때도 막 삼복더위가 한창 더울 때였어요. 여우가 사람을 홀려서 뭐 잡아먹나 뭐 그런 스토리의 전설의 고향 드라마를 봤는데, 우와, 얼마나 무서운지. 그 드라마를 보면서 뭐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 밤에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못 가겠는 거예요. 막 터지고 죽겠어요. 못 가겠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 정도로 무서웠는데 지금도 제 머릿속에 또렷이 남아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무꾼 총각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산에서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쁜 처녀가 이 총각 앞에 짠! 하고 나타났어요. 상식적으로 심산유고 그 깊은 산속에 갑자기 예쁜 처녀가 짠! 나타난다는 게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꾼 총각은 어떻게 했을까요? 완전히 이 여자 처녀의 미모에 뿅 가버렸어요. 그래서 낮에도 이 처녀를 만나서 자기야 이러고, 저녁에도 이 처녀를 만나서 자기야 이러고, 또 밤에도 이 처녀를 만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밤에도 이 처녀를 만나서 자기야 더하기 얼레리 꼴레리, 예, 뭐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런데 좌우간 이 나무꾼 총각이 예쁜 처녀를 만난 이후로 날이 갈수록 눈에 띄게 야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걱정이 된 어머니가, 야이야, 네 요즘에 얼굴이 영 말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 산속에 그렇게 예쁜 처녀가 있다는 게 영 이상하다. 혹시 사람을 홀린다는 그 여우, 그 처녀가 여우 아니냐? 하지만 나무총각은, 아이고 어머니, 제가 사람하고 여우하고 분간을 못하겠어요? 분간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설사 여우라 하더라도 걔가 그냥 한 방에 때려잡을 테니까 어머니 걱정을 마세요.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지만 얼마 후에 이 나무꾼 총각 꼬리가 아홉 개 달린 구미호한테 으악!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뭐 더위를 쫓기 위해서 남양특집 그런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들려드린 게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영적인 독소들에 대해서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 나무꾼 총각처럼 아 까딱 없어 얼마든지 내가 이런 식으로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으면 안 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영적인 독소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잘 지키려면 우리의 힘만 가지고, 우리 자신의 힘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무꾼 총각이, 걱정 없어! 내가 할 수 있어! 아니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붙들어주셔야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영적인 독소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잘 지켜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찬송가 195장에 보면요 다음과 같은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진심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올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서 참된 하늘의 양식을 발견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독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 역시 성령님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모두 성령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통하여 영적인 독소들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잘 지켜나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 같이 화면 통해 보면 13절로 14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본문 13절로 14절에 보면 정말로 가슴이 섬뜩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죽은 산 위에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가늠하여도 그 다음 내가 뭐하지 않겠다고요?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다는 뜻이에요. 특히 저기 있는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했다는 것은 이방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는 방식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방 족속들이 우상 앞에 제물을 바쳐놓고 그 앞에서 음행을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참으로 더러운 모습을 행해왔는데 그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음행을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모습을 자행했다. 그런 뜻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런 모습을 자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아야 됩니까? 벌을 받지 않아도 됩니까? 이건 뭐 고민하고 자시고 필요도 없어요.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같은 경우는 처벌을 해야 된다. 처벌하지 말아야 된다. 법조계에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감론을 박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100% 벌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가슴이 섬뜩한 말입니다. 가슴이 섬뜩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벌하지 않겠다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가슴이 섬뜩한 말씀이. 왜? 죄를 지어서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잘 들으십시오. 성경적으로 볼 때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바로 죄를 지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버리셨다. 벌을 내리는 거 연기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벌을 안 내리겠다라는 것은 그 사람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지 않겠다는 이 말씀만, 요 말씀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버렸다는 것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요 참으로 두려운 가장 두려운 말씀이.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지 않겠다라는 말씀만 나온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뭡니까?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그 뜻이. 오늘 본문을 정확히 해석하면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지 않겠다는 이 말씀은 그 다음에 나오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는 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정말 버린다는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는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것을 바꾸지 못하면,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지도 못하는 존재,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반드시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바꿔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깨닫고 바꿔야만 하는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3절로 14절 다시 한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립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말을 망하리라. 예, 저기는 세 가지 표현, 1번, 2번, 3번. 저 세 가지 표현은요, 저 당시 이방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던 구체적인 방법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우상 섬기면 안 돼! 우상 금지! 이렇게 말씀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저렇게 우상 섬기던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저버렸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이고요. 동시에 한시라도 빨리 우상을 섬기던 모습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습으로, 우상 섬기던 모습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습으로 바꿔야만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깨달아야만 하는 게 뭐겠어요? 네, 자기 자신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모습이에요?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저버리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반드시 깨달아야 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바꾸어야 하는 게 뭐겠어요? 두 말하면 잔소리 있죠. 우상을 섬기던 모습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바꿔야만 한다. 네, 이거예요. 자,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우상을 섬긴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교우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우상을 섬긴 경험이 전혀 없으시거나 적어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이후로는 우상과 아주 멀리 떨어져서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렇죠? 예. 뭐 요즘도 가끔씩 뭐 절에도 가시고, 뭐 가끔씩 뭐 무당을 만나서 상담도 받고, 그런 분들 계셔요? 안 계시죠? 예. 자, 그런데 학자들은 우상 섬기는 모습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우상 섬기는 모습에서 하나님 섬기는 모습으로 바꾸라고 강조하는 오늘 본문의 이와 같은 말씀을 성도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다음과 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뭐냐? 본질에서 벗어난 예배를 경계하고 분별해야 한다.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본질에서 벗어난 예배드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째서 본질에서 벗어난 예배를 경계하고 분별해야 되는가? 간단해요. 오늘날 성도들이 본질에서 벗어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게 되면 그것은 결국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저버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의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본질에서 벗어난 예배란 구체적으로 어떤 예배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 하나만 들면 잘 들으십시오. 복을 받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혹시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던 분들이 있다면 잘못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근본적인 목적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함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복을 받는 것, 이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아니라 예배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드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닌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해가 아직도 잘 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아주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하고 분가해서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자녀들이 명절 때, 어버이날 때, 그 밖에 뭐 정기적으로 부모님 찾아뵙는 목적이 뭡니까? 어떤 자녀가 명절 때나 어버이날이나 그 밖에 자주 부모님을 만나러 갑니다. 왜? 그래야 나중에 부모님 재산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부모님을 만나러 간다면 그런 자녀는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목적을 애시당초 잘못 설정한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이 자녀에게 줄 재산이 있든 없든, 자녀가 부모님을 만나서 무언가를 받든 안 받든 그거와 상관없이 자녀는 반드시 부모님을 만나 뵈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은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기 위함이 근본적인 목적이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한 근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올바르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의 모습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적이 잘못 설정되면, 아닌데?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건데?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믿어도 어떤 사람은 복을, 세상 사람들이 많은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 네.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하나님 믿어도, 예배드려도 복도 못 받고 아예 교회 안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적이 잘못 설정되니까 결과가 잘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 잘 지켜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만 하는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습 잘 지켜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